지금 20세기 읽기 세미나에서 위르겐 오스트함멜의 대변역 제2권을 읽고 있는데 이 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 한국어판은 세 권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. 원서에는 없는 그 사진 자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편집이 듬성듬성 돼 있죠. 듬성듬성은 아닌데 어쨌든 서양 책들은 읽기가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심하죠. 네, 잔소리는 걷어치우고 제10장이 혁명인데요. 그 혁명을 보면은 필라델피아로부터 난징시를 거쳐 상페테르부르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혁명이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부터 그 다음에 혁명적인 대서양 지역 그리고 세기 중에 세기 중반의 혼란,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까지 미국 내전 그리고 1900년 이후의 유라시아 혁명 쭉 나와 있어요. 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관한 책들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읽어보면서 혁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혁명 자체를 주제로 해서 다룬 그런 건 아니에요. 이건 역사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 개념적인 내용은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 참고해서 읽어볼 만한 혁명에 관한 책들 네를 좀 몇 권을 이번 주에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 책에 주로 후주 엔드노트로 있는 그 책들을 좀 살펴보니까 찰스 틸리가 쓴 틸리가 아니라 틸리가 쓴 The Oil-Facial Revolution 그랬는데 이거는 유로피언 리볼루션이죠. 1492년부터 1992년까지 500년 동안 그리고 이게 혁명이 몇 차례나 발생했는가 그런 통계를 그 책에서 인용을 했고 93년에 나온 책인데 찰스 틸리는 이 책 말고도 2003년에 또 그 관련된 책을 하나 냈죠. 그 Politics of Collective Violence라고 그 집단폭력의 정치학 제가 이건 안 읽어봤는데 번역도 안 됐고 사서 볼까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이게 오스트함멜이 얘기한 걸로 보니까 집단폭력의 한 형식 그랬어요. 그러면 이거는 혁명에 대한 정교한 개념 규정을 포기한 거죠. 뭐 그런 연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혁명에 대한 정교한 개념 규정을 포기한 책을 꼭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. 그 다음에 오스트함멜이 인용한 책이 제가 좀 놀랐는데 그 놀라우리만치 정교한 이론화의 성과라고 한 게 바로 그 베링턴 무어의 책이에요. 그 도이치어 번역본을 이제 이 사람도 읽은 건데 그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이건 정말 제가 혁명에 관한 책이 제가 꽤 많았거든요. 제가 강의할 때면 우스갯소리로 그 철학과 왜 갔느냐 뭐 이런 것 철학과는 항상 그런 걸 물어봐요. 제 아들도 철학과 입학했는데 그 왜 철학과 왔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입학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철학과 가면 꼭 물어본다. 그거 다른 과는 안 물어봐. 근데 철학과는 물어본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졸업하고 취직을 안 해도 남들이 욕 안 할 것 같아서 취직하기 싫어가지고 갔다고. 저희 세대에는 대학을 가는 게 정말 가문의 일이었기 때문에. 근데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그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? 그러면 약간 직업적 혁명인가? 그런 게 하여튼 그래서 혁명에 관한 책을 제가 약간의 로망이 있어가지고 꽤 많이 사서 읽었는데 그 지금 거의 다 버렸어요. 혁명 무슨 혁명? 선거 투표나 열심히 하면 되지. 그런 생각으로요. 그런데 이 소셜 오리진스 오브 딕테이터십 앤드 디모크라시 이 책은 제가 읽고 더 이상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책을 읽어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베링턴 무웨이 책입니다. 베링턴 무웨이 책은 출간된 게 69년에 나왔으니까 정말 50년도 더 된 책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오스트한 메레 책에서 이게 놀라우리만치 정교한 이론화의 성과라고 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버리지 않길 잘했다. 이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. 워낙 이 까치 출판사에서 이게 나온 이 책을 이거 이 까치에서 나온 이 책은요 옛날에 옵세트 인쇄를 했을 거예요 아마. 예,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뭐죠 발행일이 85년이니까 이야 여러 번 읽었던 책이죠. 여러 번 읽은 책이고 그냥 좀 기운 빠지고 우울하고 그러면 읽고 그랬어요 저는. 그런데 그 책인데 이제 여기서 위로부터의 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본 파시즘에 관한 그 이제 아시아의 파시즘 해가지고 2부 5장에서 그걸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위로부터의 혁명 이것은 바로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과 파시즘 그게 이제 3부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베링턴 무웨이의 학문세계와 역사구조 분석의 의미, 역사사회학에 관한 한 그 최고의 책이죠. 번역자는 진덕규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고 그런 이 책을 인용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좀 이제 언젠가는 제가 테다 스코치풀의 국가와 사회혁명하고 이거하고는 언젠가 각 잡고 읽어봐야겠다 정말 생각을 하고 있던 터인데 이번 기회에 좀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고 언젠가는 이 베링턴 무웨이 책을 한번 제가 쭉 리뷰 정도가 아니라 좀 촘촘하게 읽어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. 혁명론에 관해서는 저 좋기로는 코아코프스키 책보다 더 좋은 책이죠. 코아코프스키 책은 정말 마르크스주의 역사를 개관하기 좋은 책이지만 개념과 역사 이것이 아주 잘 다뤄져 있는 이런 책으로는 베링턴 무웨이에 관한 많은 책이 참 드물죠. 그래서 이거는 포스타입에서 연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영업판하고 대조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해보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오스트한 메리 인용하고 있는 게 프랑스 혁명에 관한 문헌은 무수히 많다. 말하자면 맞아요. 프랑스 혁명에 관한 문헌은 무수히 많죠. 그러니 뭐 이걸 어찌해 볼 그런데 최근에 장 클레망 마르탱 프랑스 혁명사만 집중적으로 내죠. 여문책들에서 그래서 그것도 나와서 신간으로 제가 사서 읽어봤고 인포그래픽도 같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은 이번에도 소개를 좀 해야겠다. 이거는 저기 꼼꼼하게 읽을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터에 마침 기회가 돼서 그 주명철 교수가 쓴 책도 있죠. 프랑스 혁명사. 프랑스 혁명사도 지금 프랑스 혁명은 중요하죠. 중요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베링턴 무웨이 책을 연재를 한번 쫙 하고 나서 주명철 교수의 책과 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 이런 것까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를 해보려고. 그 다음에 그 오스트한 메리 뒤에 각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또 뭐냐면 조너선 스퍼버 유로피언 레볼루션 1848년에서 1851년 조너선 스퍼버는 저기 마르크스 평전 쓴 사람이죠. 근데 사실 이 사람 책은 스퍼버의 마르크스 평전을 저 그 양반이 하여튼 번역했는데 근데 이제 그 조나선 스퍼버의 책은 그거보다는 The Age of Interconnection이라고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. 그 책이 더 좋아요. 저는 완독은 안 했는데 듬성듬성 몇 군데 이제 읽어보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책은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조너선 스퍼버가 아니라 조너선 스펜스의 저기 태평천국에 난 홍수치안 원제는 이게 신의 아들 태평 홍수치안인가 그렇죠. 근데 원제는 가스 차이니스 손이에요. 그 이제 신의 중국인 아들 네. 태평천국에 난과 그 홍수치안 그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죠. 뭐 중국인 아들이든 뭐 한국인 아들이든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건 좋은 책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호주의 136번을 보면 사회학자 베링턴 무어는 세계 각지의 현대학 경로를 비교 연구한 저서에서 미국 내전을 최후의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말했다. 아 미국 내전을 이렇게 말한 거는 제가 예전에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전에 관한 이보다 더 나은 정교한 평가는 없지 않나.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규정이 미국 사회를 미국 내전 우리가 남북 전쟁이라 부르는 미국 내전을 이제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주춧돌이 되는. 그런 개념이죠. 최후의 자본주의 혁명, 네, Last Capitalist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죠. 그 미국 혁명 내전을 그게 이제 좋은 거죠. 그 배영수 교수가 서울대학 서양사학과에 있던 배영수 교수가 그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. 책이 지금 두 권이 나왔는데 제1부가 토대고 제2부가 발전 과정입니다. 면밀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사두고 좀 몇 군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1부 토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일단 이제 토대나 이런 데서는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아니고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 우선 미국 혁명은 저기죠. 저기 아메리카 혁명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직 그 내전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다룹니다. 미국 자본주의 혁명 제2부 발전 과정 거기서 다뤄요.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19세기 미국에서 국가가 지니는 성격, 법인 자본주의 뭐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 다릅니다. 어쨌든 배영수 교수의 책은 아직은 제가 다 읽어보질 않아 소개할 수가 없는데 배영수 교수가 번역을 한 책들이 번역을 한 중요한 책이 있죠. 그 버나드 베일린 책이죠. 버나드 베일린의 책을 번역을 한 게 있죠. 배영수 교수.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. 네, 그 책 중요하죠. 그래서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이번에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찰스 틸리의 유럽 혁명 그리고 베링턴 무어의 책은 이건 나중에 꼼꼼하게 읽을 연재를 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베링턴 무어를 오스터하멜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베링턴 무어의 책 그 다음에 장 클레망 마르탱의 프랑스 혁명사, 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, 그리고 버나드 베일린의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,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, 이렇게 좀 소개를 그냥 듬성듬성이라도 좀 해서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소개하겠다고 한 책이 이제 찰스 틸리의 유럽 혁명, 그 다음에 조나선 스펜스의 신의 아들, 그리고 프랑스 혁명사 베링턴 무어, 그리고 보나드 베일린, 이렇게인데요. 오늘은 이제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개념적인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,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잭 골드스톤의 혁명, A Very Short Introduction. 그렇죠? 네, 그 책이 좋은데, 잭 골드스톤의 책은요, 제가 언제 소개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. 혁명스러운, 그러니까 혁명적 사건에 포함될 수 있는 사태들을 나열하고 그 형식과 내용의 구분 없이 그런 사태들로부터 추론한 범주에 따라서 그 망라해가지고 서술한,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를 아는 데는 적합한데 학문적 탐구 방법, 그러니까 혁명에 관한 학문적 탐구 방법을 배우기에는 적당치 않아요. 이 책은 혁명이란 무엇인가,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, 혁명의 과정, 지도자, 결과, 그래서 개론서로는 썩 괜찮아요. 그런데 이런 걸 탐구하는 방법까지는 뭐 알아내기가 어렵죠. 그래서 이 책에는, 근데 이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그 링크 걸어놓은 스크립트에도 적어두었듯이 그 수없이 많은 그 혁명 관련 용어, 기본 개념들, 그것을 그 정리하는 데 이 책이 좋죠. 반란이 무엇이고, 그다음에 폭동, 파업, 운동, 쿠데타, 그 다음에 내전, 반란, 네. 그러니까, 예,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예, 영어로 무엇이고, 뭐, 한국어로 번역, 이게 노승용 씨가 번역 정리를 그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노승용 씨 번역 정리를 잘 해놔서 아주 썩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리볼트. 예, 여기 이 책에 저기, 순서대로 돼 있어요. 순서대로 그 요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죠.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리볼트, 농민 반란, 네, 페전트 리볼트가 있고, 그 다음에 폭동이 있죠. 라이어트, 스트라이크는 파업이고, 그 다음에 무브먼트, 운동이죠. 사회운동과 개혁운동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강제적 전복을 낳는 가장 흔한 행위는 쿠데타이고, 그 다음에 내전이 있죠. 내전은 이제 시빌 워. 내전 다음에는 이제 리벨리온이 있어요. 리벨리온. 리벨리온도 반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. 그러니까 리볼트하고 리벨리온을 둘 다 반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그 노승용 씨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반란은, 리볼트는 특정 지역에서 이례적 공격에 대해 이목을 끌고 정부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는 봉기. 그러니까 동학 농민 반란이죠. 처음에는. 그죠.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죠? 갑오 농민 전쟁으로까지 갔죠. 왜 전쟁이 됐냐?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에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제 진압을 시도했기 때문에 전쟁이 되죠. 그런데 이제 리벨리온은 기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. 그러니까 리볼트하고 그 다음에 리벨리온은 다르죠. 리볼트는 정부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리벨리온은 정부의 도움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둘 다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. 리볼트는 뭘까, 뭐라고 해야 되나, 반란. 근데 리벨리온도 또 딱히 뭐 반란 말고 뭐가 있을까? 모반? 모반은 이제 군사를 동원한 것을 모반이라고 그러잖아요. 군사를 동원하면. 그러니까는 리벨리온을 우리가 이제 번역어를 리벨리온도 이제 반란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저 리볼트도 반란이라고 돼 있어. 그러니까 저는 이 뭐라고 그러죠? 저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센 단어잖아요, 영어로 말하면. 그러니까 리볼트를 난까지는 아니잖아요. 봉기를, 그러니까 봉기는 가장 넓은 의미죠. 봉기는 대체로 무장하지 않았거나 초보적으로 무장한, 그러니까 리볼트를 그냥 저항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나,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거를 리볼트를 저항운동이라고 하면 정확하겠죠. 반항은 조금 애들이 좀 이렇게 애들이 저 하는 거, 청소년의 반항. 근데 또 사실 그러니까 이제 리볼트는 저항이라고 하고 리벨리온은 반란이라고 한다. 저항까지는 좀 폭동은 이제 조금 강도 높은 대중동원까지 하는 거니까 저기 소동 리볼트는 소동이라고 할 수도, 쌀 소동이라고 이제 일본 근현대사 보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소동은 왠지 좀 저기 장터에서 시끄럽게 모여갖고 그냥 떠드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묶으면 혁명이다, 그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, 그냥 이게 제 책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 같긴 한데요.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깨묻다, 그 체제 탐구 주의 1-6을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 인용을 해서 써놨는데, 그걸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아테나이에서 일어난 사회혁명과 그 다음에 정치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놓는 일종의 규정이죠. 요걸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내일은 베링턴 무어 책, 좀 내일은 베링턴 무어 책 한번 얘기하고,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 혁명이 먼저니까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수요일쯤에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목요일쯤에는 이제 새로 나온 책도 얘기하고, 찰스 틸리 책도 얘기를 해야겠네요. 내일은 찰스 틸리 책하고 저거 조너선 스펜스 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는 어쨌든 혁명적인 혁명책들 말씀드립니다.